할테인 서울 복음 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 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 옛 고전설교를 나누어 보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8장과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는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을 돌이키도록 권고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서 교회에서 그런 자를 내쫓아야 한다는 것을 어정뱅이 양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마음은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교회가 그렇게 차갑게 성도를 대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너무한 것처럼 생각되어도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하지요. 왜냐하면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금세 퍼지고 교회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적용해보면 금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사율이 아주 높은 강한 전염병에 걸린 성도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지요. 교회는 그 성도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아유, 그래도 전염병에 걸렸다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면서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식사할 것 같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그 치사율이 높은 강력한 전염병이 성도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갈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하여야만 교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냥 격리하고 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 다음 조치를 행해야 합니다. 그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문 의사들에게 그 성도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의사들은 그 성도의 전염병을 치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지요. 그 교회는 그 성도의 병이 치료를 받을 때까지 기도해주며 도울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도와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성도의 병이 치유되고 그 성도가 다시 건강을 되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도는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다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육신의 전염병을 가진 성도를 격리시킨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전염병에 걸렸다고 격리를 시켜? 교회 못 나오게 한다고? 아유, 그건 정말 나쁜 교회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영적인 전염병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수순으로 다뤄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성도를 다른 성도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문 사역자들이 그 성도를 만나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를 치유하도록 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죄에서 회복된 성도는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지요.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죄를 짓는 성도를 쫓아내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할 때 그 사람이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 목적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가 죄를 짓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는 그 과정 중 두 번째 과정, 곧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확증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성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데에 힘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있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있는 영혼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이 목적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사도들 역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귀한 사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하시며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이 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 성도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노력하시는지요? 혹시 뒤에서 이런저런 말로 수군거리며 그 성도의 잘못을 소문내고 그를 정죄만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만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책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한 주도 함께 지어져가는 주 안에서의 한 몸인 성도들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돕고 서로 짐을 지어주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계속해서 고전설교 듣는 시간인 성도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예배에 관한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를 이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세상은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높여서 많은 무리에 앉게 하고 그녀를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미워하며 그녀를 황폐하게 만들고 벌거벗기고 결국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사업가들의 손발이 되어 이용당할 동안에는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용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대항하여 일어나서 나는 당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를 비합리적인 군소교파로 낙인 찍고 경멸하며 더 이상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히 내버립니다. 마귀는 점점 우리를 세뇌하고 조종하며 교회에 그의 생각을 은근히 주입시키느라 바쁩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지혜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에서 빠져나갑니다. 나는 교회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뇌당하고 선전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그들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국가의 법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예계의 방법을 동원하여 주의 일을 수행하는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 종교 스타이기를 계속 고집한다면 복음주의 운동은 신약의 교회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잊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때 기뻐해야 하며 자신의 아무런 칭찬이나 지위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용인하도록 애쓰는 우리의 노력은 딱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목과 가시 면류관, 피와 고통과 버림받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거부하고 그것을 단지 상징으로만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 십자가가 살아있다는 점을 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치명적인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유감스럽게도 그런 오류는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인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편하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십자가에 달린 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박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곧 위험에 처하는 일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독교는 위험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인기 있는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기독교는 입으로는 신약의 말씀을 늘 되풀이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적 가치관에 동조하고 행위로는 세상의 방법들을 열심히 따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저 위에 계신 마음씨 좋은 분 정도로 제시됩니다. 즉,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즐겁게 하루를 보낸 후 잠자리에 들 때 잠깐 생각해도 좋은 수호신 같은 존재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인기가 마치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인사받는 것, 신문에 얼굴이 실리는 것,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인용하는 것,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 이런 것이 인기를 탐하는 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숭배하고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젊은이들의 은밀한 소망은 경건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건한 성인이 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인기 있는 종교로 만들려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노력은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목적은 교회의 언어 대신 대중의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의 구미에 맞게 진리를 단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실패했을 뿐 아니라 신앙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친절하게 말합니다. 기독교 개통 방송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찬양대를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소프라노, 테너, 알토 혹은 베이스가 찬양대를 떠나 맥주집에 가서 축가를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때때로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고 찬송가도 부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은 그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돈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면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분임을 잘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해 싸울 것처럼 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보다 인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 사업상 거래처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목회 친구들의 호감을 잃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친구들을 잃지 않으려고,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기독교가 복잡해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단순성이 우리 가운데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 방법, 조직화, 부산한 활동만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할 뿐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깊이 없는 내적 체험, 공허한 예배, 부끄럽게도 세상의 방법을 모방하여 이를 성공시키려는 굴욕적인 태도,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알고 하나님의 평안을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는 적은 판에 박은 듯이 진부한 것이 독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부한 것이 교회 생활을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위험에 빠집니다.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반복되다 보면 그것 중 어떤 것이 다른 것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결국에는 표준적인 것으로 굳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면 누구라도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교회는 너무나 진부한 곳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판에 박은 것이 독재적 지배력을 갖게 되고 우리는 다음 주일에, 아니 다음 달에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내년에 일어날 일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의 것이 오늘도 반복되고 오늘의 것이 내일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교회 프로그램으로 우리 자신을 무감각, 무감동으로 철저히 길들여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복된 소식을 마음속 가득히 안고 마을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 그녀의 옷소매를 붙잡고, 자매여, 당신의 얼굴이 환히 빛나는 것이 참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출연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라고 말했다면 그녀는 단연코 거부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채우소서 오늘의 성경 단어 제사장.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맡아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하죠. 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죠. 제사장의 의무는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하네요. 첫째는 제사장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을 관리하며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백성들 사이에서 소송이 있을 때 재판을 해주거나 전쟁 때나 절기 때에는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매는 일 등 다른 부수적인 임무 또한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제사장은 또 아닙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레위의 후손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했고, 그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 중에 선택되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죠.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트앤 서울 복음 방송을 팟캐스트로 듣는 법.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캐스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하트앤 서울 가스펠 미니스트리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참 쉽죠?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더욱 쉽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팟캐스트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보라색 안테나 그림이죠. 이것을 누르시고 창이 열리면 Heart and Soul Gospel Ministry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Oh yes!
Oh yeah! Yeah! 복음 방송의 모든 지난 방송과 이번 주 방송이 우리의 작은 스마트폰에 모두 쏙쏙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Heart and Soul 복음 방송입니다.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강영규 성도가 진행합니다.
저의 신앙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건을 통해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그 사건 이후로는 그 전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는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카톡도 없었고 유튜브도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랬었기에 저는 새로운 전화가 나왔다 하더라도 별 흥미도 없었고 필요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기에 그때는 새로운 전화에 대한 필요도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LA로 이사한 후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전화의 진화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히 말하는 구식 플립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전화하는 것 외에 쓸 이유도 모르겠고 필요한 것은 컴퓨터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아이폰이 이 세상을 무섭게 흔들고 스마트폰들이 앞다투며 나올 때도 플립폰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나 제 스스로 무엇인가 한번 빠지면 중독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스마트폰이 열어줄 세상에 대한 경계심으로 몇 년간 새로운 문물을 사용하지 않고 버티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플립폰이 점점 사라져가며 새로운 기기로 바꿀 때가 되니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전화가 없었고 무엇보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원성이 커진 것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스마트폰의 앱 중 하나인 카톡을 사용하시는데 저만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저에게만 따로 보내는 것을 기억하며 보내야 하는 것이 힘들다며 이제 그만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사실상 저의 길고도 짧은 플립폰의 고집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성경 앱도 깔고 유튜브도 성경과 찬양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면 된다고 다짐을 하며 바꾸었지만 몇 년 동안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읽던 버릇이 성경책 대신 전화기를 통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유튜브 같은 경우 시작은 항상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데서 시작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덧 세상의 것들을 몇 시간씩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지금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듣다 보면 그것에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다음 추천 영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경종을 울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꾸만 저만 틀린 코드를 치기 시작하였지요. 찬양의 가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코드는 악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악보를 보며 찬양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G코드를 보고 쳤는데 나중에 보니 C코드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지나갔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눈이 좋아서 한국식으로는 2.0, 미국식으로는 2020인 저의 눈에 이상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 좀 더 지나서 보니 노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벌써부터 노안이라니 하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 스마트폰을 오래 시청하면 눈이 극도로 안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전화에서 눈을 띄는 시간이 없어졌음을 직감하며 성경을 읽을 때만이라도 책을 보는 습관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하였는데 성경책을 펼치니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세상과 보내며 이제 돌아와 보니 눈이 보이지 않아 성경도 읽기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성경책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의 눈을 다시 밝게 해 주시면 성경책을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다시 읽으려 노력하니 다시 글씨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눈 근육을 다시 사용하니 시력이 차츰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눈이 보이게 되면 성경을 책으로 읽겠다고 다짐했던 저는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며 이제는 사실상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돋보기 안경이 없이는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력이 나빠진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사면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렇게 버티던 제가 한번 물꼬가 터져버리니 종잡을 수 없게 밀려 들어오는 미디어와 앱들에 노출이 되고 만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경고가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안이 오기도 하였고 스마트폰을 들고 운전하다 딱지를 뗀 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며 아 이런 세속적인 것이 나오다니 하며 마음을 다잡기도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죄에 대해 한번 문을 열어버리면 그 밀려드는 속도와 힘에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밖에서 귀가해보니 집안에서 삼겹살에 김치, 마늘을 함께 구워 먹는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같이 앉아 먹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 한켠에서 한국식 식사를 하고 잠시 차에 갔다 다시 들어가니 놀란 만큼 냄새가 나고 있어 놀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계시던 분들은 아 그래요?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나? 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전에는 뉴스를 보려면 내가 가서 신문을 사야 하고 TV 앞으로 가서 켜야만 했던 세상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아무 때나 빠르고 편리하게 내게로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미디어에 빠져들어 가고 있노라면 남이 먹은 음식의 냄새가 처음에는 역겨웠지만 그 속에서 조금만 더 버티고 있으면 어느덧 그 냄새에 무뎌져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미디어에 처음 노출이 될 때 아니 이런 문란한 문화가 있었다니 하며 깜짝 놀라며 불편했지만 어느덧 편안해져 버린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겨운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된 내가 그것이 다시 역겨운 냄새인 것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이 스마트폰 시대에서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래전 바다 한 줄 한 줄 줄을 쳐가며 그날에 주신 말씀을 빈칸에 써가며 손때가 묻은 그 성경을 보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으로 마음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던 저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사오니 저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기도 모자라는 귀한 시간을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저한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안의 하나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은혜의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